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종종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기록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어떤 이적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들이죠. 첫 번째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라고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서 파행으로 치닫게 된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신 일이었죠.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아예 포도주로 바꿔버리셔서 더 이상 구약에서 가르쳤던 정결 예식으로 그 물을 이용해서 몸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거기에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이적은 바로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죠. 다시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4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활동하셨던 것을 기대하고 뭘 좀 하시나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적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소문만 들었던 아이가 아픈 바람에 예루살렘에도 가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만 믿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쫓아온 그 아이 아버지를 만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보내십니다. 사실 뛰어난 의원을 찾아온 아버지라면 무슨 약이나 또는 비방이나 또는 약속 같은 거를 받아야 했을 텐데 겨우 이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행동이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찾아온 곳과 집 사이의 거리가 7시간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게 오후 1시였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바로 아들이 나왔는지 집으로 뛰어가면 그날 저녁 먹기 전에 아들의 형편을 살펴봤을 텐데 사장 뒤를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날 집으로 갑니다. 무슨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다른 일 모두 뿌리치고 온 아버지의 그 사연을 염두에 둔다면 이 아버지가 그 다음 날까지 뭐 하느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아들을 만나러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던 길에 자기 집 종들을 만나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아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4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믿었다고 하는데 뭘 믿었던 걸까요? 병 나을 것이라고 믿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건 그 전부터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아들의 형편을 살펴보러 가지 않고 이제 나았겠구나 하고 좀 마음이 여유를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아버지가 그저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실 거구나를 믿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 두 이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남다른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적들을 행하실 때 어떤 힘자랑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그 너머로 늘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잔치를 넘어서 구약의 예식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병치료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생각이 이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이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더 깊은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5장 47절에 이르도록 이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사실 그 뒤의 이야기가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선 5장 앞부분에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1절로 가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죠. 자,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명절 때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보이죠. 사실 요한복음 앞에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께 좀 불편한 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더 머무실 수 없어서 이제 갈릴리로 피신하듯 이동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2절에 보듯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그 양문은 이제 양들이 그 제사용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이제 양문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옆 근처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못은 못 주변에는 행각이 다섯 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행각이란 말은 이제 지붕이 있는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도 지붕이 있는 복도 다섯 개가 에워싸고 있는 이제 연못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즉 어떤 모양이었냐 하면 그 우리 한자로 날일자나 가로 알자처럼 가운데 구멍이 두 개 있고 주변에 그 사방을 막고 가운데 이제 복도로 막혀 있는 이제 그런 연못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었던 것이죠. 자, 왜 몰려들어 있었는가? 이제 3절 하반절과 4절은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여기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들어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아픈 게 38년이었으면 이 사람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그 뒤에 14절에 가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병이 된 것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던 일과 이제 관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꼭 죄와 병 사이에 어떤 관련이 반드시 있다고는 하지 않고 그 관계를 끊고 있죠. 대표적인 게 그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가보면 맹인 된 사람이 왜 그 눈 먼 채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차단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병과 관련해서 이제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 때문에 무언가를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아프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언제 그 잘못한 일을 행하게 됐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제 성인 가까운 나이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 아이였는데 한 5살 때 뭔가를 잘못했는데 너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40년 동안 아파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죠. 한 15살에서 이제 20살 사이에 무언가 잘못을 해서 병에 들렸다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 정도가 되는 나이가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미였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인류 역사를 보면 1900년대 이르기까지 그 어느 사회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 20세에서 30세 사이 정도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때는 2000년 전이니까 대략 20살 정도가 이제 평균 수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당시 기록을 보면 그 50세를 넘기는 남자는 전체 남자 중에 25% 정도에 이제 해당했다고 말하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꽤 오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어느 그 로마 시대에 어떤 지역 무덤을 조사해 보면 여자들 무덤 중에 95%는 전부 23세 이하에서 죽은 여자들의 무덤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나타가 세상을 떠나니까 오래 못 살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대 중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80이 훨씬 넘도록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꽤 오래 살았는데 그 인생의 대부분을 이제 아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우리식으로 치면 한 5, 60년 정도 자리 잡고 누워서 이제 앓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상황이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여느 사람들이라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인생에 꽃도 피우고 결실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편안한 마음으로 누릴 시간 전체를 병으로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지도 어떠냐 하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못에 넣어주질 않아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도 운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어봤더니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옆에서 도와줘야만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못 옆에 누워있는데도 누가 데려다가 물에 넣어주기 전에는 물에도 못 들어갈 그런 처지라고 말하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식이라도 낭망할 때가 있으면 인생의 용기를 잃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낭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다가가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저기 오래 아픈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아셨다는 뜻일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의 사람을 본다면 뭐 뒤에 깊은 사연을 보지 못해도 지금 누워있는 이런 모습만 보아도 되게 측은하고 마음이 아프게 있죠. 그러니 예수님은 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헤아려 보실 수 있는 분이었으니 그 마음에 측은함이 가득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낫고 싶은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는 나아야 한다. 당신은 이대로 인생 전체를 보내고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의 병자의 답변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말에 그 무게를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것 같죠.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에 뭐 간접적으로 답은 한 거긴 한데 보통 이제 이런 말은 누군가 그 인사처럼 말을 건네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과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얼마나 그 곤경에 빠져 있는지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마치 그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자기 처지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 질문을 하셨던 분이 어느 사람과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말을 거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아주 간단히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긴 인생이 저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러고 살 바에야 나 같으면 빨리 죽어버렸을 거다 같은 그런 말을 듣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큰 기대에 넘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랄 수 있었던 친절의 최대치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이 사람의 고통에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정말 안 되셨습니다. 제가 휴가 내서 일주일 동안 당신 옆에 내내 있을 테니 그때라도 우리 동한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뭐 이런 것이 아마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친절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예수님께 이 사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곁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었나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무 좋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인가?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명절이었다고. 자,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은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에 아주 어울리는 일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에서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왜 여기에 모여야 하는지 왜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을 역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용건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여기 오신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 사이에 내 자리를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자리는 이 사람이 누워있던 침상 같은 것을, 이제 들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침상이 뭐가 중요하길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나 싶죠. 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마지막 학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친구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입고 있던 교복을 벗더니 박박 찢어서 운동장에 버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입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붕대를 감고 내내 아팠던 사람이 이제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붕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교복이든 다 나은 환자에게 붕대든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환자에게, 더 이상 침상이 필요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굳이 그 자리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구절에 보면, 자, 8절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9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도 또 유대인들이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에도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12절에도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성경에는 계속 이 자리 얘기가 나오죠. 실은 지금 더 중요한 건 병이 나왔다는 일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 얘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동했는데 그 바람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병나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물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번도 일어나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죠. 38년 있었으면 아마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누워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지금 유대인들 보기에는 확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자리를 걷어 들고 가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한가? 안식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평소에 하던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모세 율법이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평소에 하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뭘까를 이제 유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장로들이 여러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들 것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들 것은 안식일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그 위에 아픈 사람이 누워 있을 때만 옮길 수 있죠. 자, 그건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이 누워 있지 않으면 들 것은 옮기면 2일이 되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고 장로들이 이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로들의 규정에 따라서 10절처럼 말했던 것이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시켜서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럼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13절에 누구였지? 저도 사람이 많아서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병자들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보듯 사람 많은데 조용히 13절에서 미리 피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라는 말씀을 하신 바람에 유대인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전체의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굳이 다시 만나실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떠나가셔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용건은 그저 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적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이 이적이 병과 관련된 일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그 앞에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한테 이러십니다.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지낸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제 너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셈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했다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역시 그 지도층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으러 찾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5장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 조상들로부터 그 전에 받아온 종교에 깊은 관심을 지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규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어기도록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됐는데 급기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규정에 매이신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을 하신다면, 쉬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한 말이 사람들한테를 아주 당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에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목을 끄셨기 때문에 무슨 문제에 부딪히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이분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도 일한다라고 했으니 그 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나음을 얻었던 사람과도 관련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 용건에 대해서 좀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낫게 하셨지만 이 사람과의 용건이 끝났다고 여기시지 않은 것 같죠. 14절에서 이 남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떤 죄를 지어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 언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38년 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때처럼 죄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38년의 죄한번 짓고 인생이 꼬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죄안 지고 살았을까라고 묻는다면 이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아마 이 사람은 아픈 동안에도 죄를 계속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큰죄 때문에 시작된 이 병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죄와 얽혀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문제를 들먹이시는 것이 좀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 누워있기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계속 누워있기만 한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누가 문제 많이 일으키면 이런 얘기 간혹 합니다. 아, 그냥 좀 가만히나 좀 있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이죠. 괜히 열심을 부려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눈에 드러나는 어떤 행동 같은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사실 이것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무슨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잘못들을 많이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님, 자, 죄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졌는데 더는 인생을 이렇게 어그러뜨리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같은 쉬운 결심으로 응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이 사람의 치유는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함으로 죄를 더 짓게 만들 수 있는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앞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너 침상 들고 뭐 하는 거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이 사람이 유대인들 말대로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면 다시 아파서 거기 눕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안식일을 어겨야 되는 것 같은 곤경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도 인간 형편의 곤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말 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병자에게 말 한마디를 더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려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훨씬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명절에 어울리는 일, 어그러졌던 삶이 해결되어서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더 깊은 어떤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만나셔서 이 사람의 병을 문제 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저 육체적인 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주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를 만나서 병 문제만 해결하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 넘어 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문제, 즉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했던 문제인 것이죠. 자,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도 일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 자, 아버지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세상에 생명을 주려면 생명에 어울리는 내면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서 그 전처럼 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말하고 뛰고 움직이며 그렇게 살려면 더더욱이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는 병이 아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너에게 참된 치유가 나올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야말로 예수님에게 정말 절실했던 주제인 것 같죠. 왜 안식일 규정을 어겨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계시는가? 또 굳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해서 죽음까지 감수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이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펼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 말씀에 낫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깊이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발휘됨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맞추어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로 하는 신자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오랫동안 아팠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대로 따라가 우리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일하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